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레이 TV의 그레타 반서스테렌 앵커와 인터뷰에서 미국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북한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힐러리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나는 당신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모두가 전쟁할 것이라고 한 사람은 나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반서스테렌 앵커는 김정은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고 거듭 질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마도라면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아직 운반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오늘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유엔의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미국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WHO 탈퇴를 통보했다면서 탈퇴가 효력을 발휘하는 건 1년 뒤인 내년 7월 6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WHO의 미국의 탈퇴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을 보여주는 자료를 WHO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하면서 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WHO의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연 3억 7천만 달러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민의 티베트 지역 방문을 막는 것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의 조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이 미국 외교관과 언론인, 관광객들의 티베트 자치구 여행을 조직적으로 계속 방해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이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베트 지역에 대한 접근은 중국의 인권 유린과 아시아 주요 강 주변의 환경 파괴를 막지 못한 중국의 실패를 고려할 때 지역 안정성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8년 미 의회가 제정한 티베트 상호 접근법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비자 제한 대상이 될 중국 관리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최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현지에서 공안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보안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사무소인 국가안보처는 이날 번화가 코즈웨이베이 사무소에 열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횡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홍콩 언론은 국가안보처 사무실이 약 300명의 관리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핵심 당국자가 미국인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전화회견에서 미국이 심각한 문제 직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 젊은 층이 감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감염자의 평균 연령이 발병 초기보다 약 15세 젊어서 사망률이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183만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5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종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담당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 억지력 확보를 위해 영내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 어느 시점엔 매우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그레이 TV의 그레타 반 서스테렌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만약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나는 당신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모두가 전쟁을 할 것이라고 한 사람은 나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에 반 서스테렌 앵커는 김정은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고 거듭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라면서 나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전쟁을 피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 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우리가 지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라고 말했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 운반수단 등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고 나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무도 잃지 않았고 누구도 죽지 않았으며 그런 것에 나는 괜찮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면서 아무튼 9,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거듭 말해 미국과 북한의 거리가 상당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합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의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준비되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Chairman Kim appoints a counterpart to me who is prepared and empowered to negotiate on these issues, they will.
비건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됐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그 순간 북한은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결과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매우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지속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문재인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에 대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It's somewhat strange because we did not request a visit with the North Koreans. Let me be absolutely clear. We did not request a visit.
비건 부장관은 최근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등을 통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다소 이상하다며 미국은 북한과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미국의 가까운 친구와 동맹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자신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여러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부터 지침을 받는다며 그 비전은 한반도에 더 견고한 평화를 가져오고 한반도 내 관계를 변혁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비건 부장관이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 중 최선희 제1부상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해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비건 부장관이 기자들에게 밝히지 않은 이 같은 발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두 사람에 대해 무엇이 가능한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들에게 현 상황에 비추어서 조속한 시일 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이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한 간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비건 부장관이 이번 방안에서 한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도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작년 10월 스톡홀름이나 6월 12일 리성건 담화에서 밝혔던 뭐 이런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면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건 대표도 뭐 먼저 대화를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여건이 마련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면에서 뭐 북한과 미국이 크게 보면 이제 기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비건 부장관은 이 본부장과의 협의에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조세영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미한 외교차관 전략 대화도 가졌습니다. 전략대화에서 미한 양측은 교착상태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전략대화 직후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여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 진전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동맹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모든 이에게 확언하고 싶다며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은 철통이며 미국 정부와 군은 미한 동맹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고 오후에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 억지력 확보를 위한 영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상원 의원들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영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이누프 상원 의원과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선택의 시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6일 국제외교안보전문지 디플로맷에 올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영내와 세계 질서의 원칙이 성공하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점점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올 어려운 선택들이라며 중국은 올바른 선택과 쉬운 선택이 절대 같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은 미국인들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은 중국의 엄포와 괴롭힘을 용감히 대면하며 이미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이누프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내 정치적 혼돈의 시기에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미회의 아리아법 제정과 곧 상원 통과를 앞둔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태평양 억지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상원 군사위를 거쳐 본회의 심의 중인 국방수권 법안엔 인도태평양 지역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을 담은 태평양 억지 구상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2년간 약 60억 달러를 배정한 태평양 지역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으로 하원 군사위도 유사한 계획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구상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증원과 미사일 방어망 강화, 연합군사훈련 강화, 군사장비 재배치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두 의원은 새로운 태평양 억지 구상은 아리아법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미군의 비전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제정을 주도한 아리아법은 아시아 안심법으로도 불리며 인도태평양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불법 활동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효율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각국의 조치 등 미국이 국제 공조를 촉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새 태평양 억지 구상에 대해 아리아법에 명시된 안보 공약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하고 적국 견제를 위한 필수적인 억지 구상을 연장시키는 데 필요한 어려운 선택에서 의회와 국방부에 지침을 제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영내 안보 우선순위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고 미군의 전투 능력 향상에 재원을 집중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재원을 보다 분산된 영내 방위태세와 미사일 방어 등에 집중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평화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두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최근 태평양의 미국령 웨이크 섬에서 대규모 활주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웨이크 섬은 미국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약 3,700km, 괌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430km, 일본 도쿄 남서쪽으로 약 3,204km 떨어진 해안선 길이 19km에 불과한 환초섬입니다. 미국이 실효 지배 중인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섬으로 평가되며 한국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과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비밀회담을 진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분석업체 플래닛 랩스가 지난달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 섬에서는 현재 대규모 활주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3년간 동일 지역 위성사진들과 비교할 때 올해 초 대규모 활주로 공사가 진행돼 현재 개보수를 마쳤고 화물을 싣고 비행기 방향을 틀기 위한 구역이 추가됐습니다. 실제로 2017년 미 국방수권법에 반영된 웨이크 섬 내 지원시설 확충 예산은 1,117만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7년간 내역에서는 웨이크섬 단계적 도입이라는 항목에 약 2억 달러가 시설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VOA에 중국과 북한 등 역내 적성국들이 실전 상황에서 괌과 하와이 주요 공군기지를 타격한 것에 대비한 위험 분산 셈법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미 공군 전력의 배치를 상정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적성국의 타격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또 공격 측면에서도 B-52 전략폭격기 본토 재배치를 시작으로 최근 미 공군이 새로 공표한 역동적 병력 전개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None of that means that we have to or that we should fight from those bases.
기존 공중전력의 상시 전진 배치에 따라 적성국의 공격에 따른 취약성을 노출시키기보다는 미국이 선택하는 시기와 속도에 따라 이 같은 환초섬들을 임시 중계지로 연계하면서 효과적 투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웨이크섬을 포함해 마셜 제도 등 최근 태평양 환초섬들의 활주로 확장 공사는 B-52 전략폭격기 비행에 요구되는 긴 활주로 특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구식 폭격기들은 1.5km로 충분했지만 완전 무장한 B-52 등 현대 전략폭격기는 2.98k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모함에서는 전개가 불가능하며 과거 괌이나 알래스카 기지에서 출격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최근 미 본토에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전략 변화에 따라 2.98km 이상의 활주로를 보유한 중간 기착점들을 다수 확보할 필요가 생겼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중간 기착지 활용에 따라 북한과 중국이 어느 시점에 미국이 공격할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제적 기습 각인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양 전략 전문가인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북한의 괌 타격 셈법에 따른 측면은 장기적 과제의 성격이 짙다며 당장은 대중국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통적 군사 전략은 미국의 영내 진입을 막는 이른바 반접근 지역 거부 A2AD의 기초에 미국과 동맹국의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맞춰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향후 운용할 수 있는 활주로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개선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작전 보건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영내 임시 활주로 확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홈즈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최근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남중국 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전략폭격기들이 잇따라 출연하는 등 서태평양 영내에서 미 군사력 과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해의 자유 등 국제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7함대사령부는 6일 니미츠 항공모함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이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1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인근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양측 해군 함정이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훈련을 한 셈입니다. 미 해군은 빠르게 변하는 영내 작전 상황에서 장거리 정밀 해양 타격 능력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본토에서 파견된 B-52H 전략폭격기 한 대도 합류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5일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H 전략폭격기가 항모에서 출격한 F-18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필리핀 해를 비행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태평양 공군 제96 폭격비행단 사령관 크리스토퍼 더프 중령은 미 전략자산이 작전구역에 빠르게 전개돼 장거리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훈련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 역내 대규모 군사행동과 위력 과시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오고 있다며 미국의 이번 항모강습단 배치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서태평양 역내 군사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중순 B-52H 폭격기 3대가 미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알래스카 알슨 공군기지로 3년 만에 재배치됐습니다. B-52H 편대가 남중국해 일대를 비행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함으로써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은 물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한다고 태평양공군은 밝혔습니다. 항모 전략폭격기 투사회에 미국은 영내 중거리 미사일 재배치 계획도 시사해왔습니다. 2019년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파기 뒤인 8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호주 방문 중 아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 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며 일찍 하는 게 늦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내년 2월로 만료 예정인 러시아와의 핵무기 군축협정,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에 중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여왔습니다.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은 1991년 체결된 전략무기 감축협정 스타트를 대체해 2010년 4월 체결돼 이듬해 2월 발효됐으며 핵탄두 수와 운반수단 등을 특정 기준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 CNN 방송은 6일 미 해군 항모 두 척이 남중국해에 동시에 출연한 것은 6년 만이라며 영내 분쟁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기 위한 최근의 군사력 표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6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는 일종의 긴 체스 게임이라며 중대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 are big implications, except that the United States is making clear that we're certainly not interested in gradually deferring to China's ambition.
다만 미국이 중국의 야망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수역을 국제수역으로 대하고 미국의 접근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의지가 약화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는 의도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미국이 두 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보낸 것은 상징적인 가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달 15일 싱가포르 언론기고를 통해 중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영내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등 인도태평양 전구 거대 플랫폼에 투자하는 한편 동맹 및 동반국들과 더욱 긴밀한 안보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적성국의 원점 타격을 포함한 공격 능력의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통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과의 원활한 연계성도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미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 따라 공격과 방어 영역의 통합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는 7일 공개한 미사일 격퇴를 위한 공격과 방어 통합, 어려움의 범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사일 역량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실전에서 공격과 방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 적성국들은 미사일 발사 종말점에서 기동 가능한 역량과 상공에서 순항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강무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수량과 정확도, 복잡성에서 한층 위협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여전히 공격과 방어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지휘구조체계의 개선과 기술 역량 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며 동맹국과의 공조 역시 어려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격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전 영역의 공수 역량이 매끈하고 빠른 투사로 기존의 공격과 방어 관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미사일 공수 통합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의 하나로 동맹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통합 정책에 동맹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각국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장 근본적인 난제는 동맹국들에게 대미사일 공수 통합이 적성국 격퇴에 효과적이며 갈등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과 명령지휘통제체계 C2를 공동 운용해야 하는 대목은 공수통합성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이며 미군과 동맹군의 목표를 향한 기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때론 상이한 교전 수칙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가장 대표적인 동맹관리 문제로 일본과 한국을 꼽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전수방어 개념을 고수해 왔으며 최근 기류의 변화가 보이지만 여전히 일본 지도층은 이 같은 미군의 공수 역량 통합 정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일본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역량 개발에 대체적으로 협조적이지만 그동안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 확장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위협 증대는 대량 응징 보복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북한 지도부에 대한 기습적 참수 원점 타격 역량을 미사일 방어 역량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사일 공수 통합 정책에서 공격의 의미가 적성국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적성국 공토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의미한다면 상당히 논쟁적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가뭄 지수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한이 밀가루 수입을 크게 늘린 가운데 앞으로 몇 달 동안 강수량이 북한의 올해 식량 상황 개선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가뭄 지수를 보여주는 미 해양대기청의 지도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 사이 북한 중부지대 곳곳을 검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가뭄의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 이 기간 붉은색이나 검붉은색으로 표기된 지점이 많은 건 그만큼 가뭄이 심각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올 4월부터 6월까지 12주치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의 가뭄은 4월 첫 주부터 시작돼 5월 둘째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가뭄이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2주 만에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최근까지 가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붉은색이 뒤덮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가뭄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시점은 단 2주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이후 매년 6월 마지막 주 상황을 놓고 비교해봐도 올해가 예년보다 가뭄 상황이 더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상황이 나빴던 해는 2017년과 2019년, 2020년인데 그 중에서도 붉은색 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시점은 2020년이었습니다. 국제사회 등은 북한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는 북한의 2년 연속 불규칙한 기후와 가뭄이 이어졌다며 특히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강수량이 100여 년 만에 최저치인 56.3mm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전체 주민의 40%에 해당하는 천만 명에 대한 식량 원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세계기상기구는 전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BOA는 가뭄 지수 지도를 분석해 지난해 4월과 5월을 중심으로 중부와 북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올해는 4월과 5월 붉은색을 덮고 있는 지대가 지난해보다 남쪽, 즉 황해 남북도 일대에 더 집중돼 있습니다. 또 지난해엔 5월 말부터 상황이 급격히 호전되는 모습이었지만 올해는 6월에 접어들면서 가뭄 지수가 더 높아진 점이 특징적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까지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남은 기간 강수량이 북한의 올해 작황 사정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key thing is whether the rain comes in July, because that's where for the rice farming, that's what they need now is in Hwanghae-do especially.
7월 강수량은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도의 쌀 수확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현 시점 이 일대가 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장기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One of the long-term problems with North Korea is the lack of investment in agriculture. Years ago in the 50s and 60s
1950년대와 달리 지난 몇 년간 북한은 농경 시스템에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고 이는 관계시설 확충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이 지하수 시설들을 건설하고 저수지 담수 능력 확장 등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들이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몇 개월 사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중국으로부터 약 945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29,130톤 규모의 밀가루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6배 늘어난 것이며 북한의 5월 전체 수입품 중 두 번째로 액수가 많은 품목이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4월 러시아에서 740만 달러어치의 밀가루를 수입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치를 합한 것보다도 많은 액수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UN 인권기구가 인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할 것을 북한에 권고했습니다. UN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세계적 대유행 대응 국면에서 인권을 중심에 둘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OHCHR은 이날 발표한 대유행 대응 조치와 연관성 있는 인권 권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앞서 지난 5년간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보편적 정례 검토, 특별 보고관 조약기구 차원에서 북한이 제시한 권고안들을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 개발 목표 17개 가운데 북한이 고려해야 할 10개의 목표에 대한 권고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빈곤 종식과 기아 퇴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는 국가 배급 제도 개혁과 차별 없는 식량 접근권 보장, 공중 보건 서비스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를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며 만연한 부패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농촌 등 외딴 지역의 산모와 어린이 사망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질의 교육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교육 차별을 종식하고 교육의 질과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평등 보장과 관련해선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목표에 대해서는 구금 조건을 재검토하고 형벌 결정은 국제사회 표준에 맞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인권기관을 설립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달성을 위해서는 유엔 인권기구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와 관련해서도 인권을 중심에 두고 대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립 알스톤 전 유엔 빈곤 특별 보고관은 7일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 빈곤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엔의 15년 계획인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스톤 전 특별 보고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극도의 빈곤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여파로 수억 명이 실업과 빈곤에 노출되고 2억 5천만 명 이상이 추가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사회의 불평등 문제 해결, 재분배 수용 등 빈곤 퇴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알스톤 전 보고관은 전 세계의 불평등은 이번 전염병 전에도 만연했다며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34억 명이 하루 미화 5달러 50센트로 생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1990년 이후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15년 계획인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핵심은 경제성장이지만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보면 빈곤의 종식보다는 더 극심한 불평등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이 공공재원에서 보장된 이익을 얻는 반면 가난한 나라와 지역사회는 더욱 소외됐다는 겁니다. 알스톤 전 특별보고관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 계획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6일 만에 또다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참배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리병철이 맨 앞줄에 등장해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입니다. 정확한 참배 날짜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 매체들이 통상 김 위원장의 활동을 다음 날 보도해온 점에 비춰 7일 늦은 밤이나 8일 자정쯤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일 평양의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한 이후 6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경의를 표하고 본인 명의의 꽃바구니를 전달했습니다.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고위 간부들이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박정천 군총참모장, 당 조직 지도부장에서 해임된 리만건과 리선권 외무상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참배 사진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최룡해와 박봉주, 김재룡과 나란히 맨 앞줄에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무기 개발 공로로 김 위원장의 막강한 신임을 받으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승진 가도를 달린 인물입니다. 특히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그의 역할과 직책에 대한 주목도가 커졌습니다. 여상기 한국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병철은 올해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전상 서열이, 의전상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참배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중 이루어졌지만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참배 행사의 성격상 대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리병철의 강화된 위상을 통해 핵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대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제 내정에 관련된 사람들인 거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별로 그렇게 메시지가 내세울 게 없는데 리병철이가 굳이 첫 줄에 섰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에 상대하는 거, 핵능력을 계속적으로 증강시키는 거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거겠죠.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월 15일 김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때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나서지 않아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습니다. 태양절은 북한이 최대 명절로 선전하는 날로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참배에 나서지 않은 건 올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 참배 행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예민한 상황에서도 대내외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억측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북한 내부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김정은은 주기적으로 자기의 그 존재감을 과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 김일성 26주기에 이번에도 안 나타나면은 또다시 그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등장을 했다고 봅니다.
올해 김주석 26주기는 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일컫는 이른바 정주년이 아니어서 대규모 기념 행사 대신 관영 또는 선전 매체들에서 추모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던 한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한 것에 대해 미국 변호사들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 활동가인 데이비드 말릭 변호사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법적인 도구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적어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하고 한 사람의 인권을 잃게 될 경우 그것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려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했다가 2000년대 초 탈북한 한 씨와 노 씨에게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2,100만 원, 미화로 약 17,500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또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not how history works. Usually a lot of small steps before you get to the big one.
인권과 관련한 승리는 차츰차츰 쌓여가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상 크게 도약하진 않지만 많은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큰 움직임이 된다는 겁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어떤 법원이 됐든 이런 사안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한국 시민에게 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상황 전개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진걸 미국 변호사는 앞으로 한국 내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피해를 보신 뭐 혹은 코로나 북한에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신 분들이 소송할 만한 한국에서 이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치적, 법적 상황이 각 나라마다 다르기에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자산이 자국에 있는 경우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고의 변호인단은 한국의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료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계획입니다. 한국의 김병철 변호사는 이번에 승소한 원고들이 한국 내 북한 자산을 받아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재산이 아니다. 조선중앙TV라는 별도 법인의 재산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버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한 민법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그럼에도 이번 승소가 세계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소송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탈북민들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외부 정보가 들어가야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 나은 미래와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조셉 김 씨가 최근 부시센터에 정보의 억압은 북한 정권을 강화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센터에서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는 김 씨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두 가지 요인은 공포 정치와 선전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의 선전활동과 주민 세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그리고 또 북한 정부로서는 주민들이 잘 몰라야 지배하기 쉬우니까요.
김 씨는 기고문에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미국 영화나 한국 영화를 보는 건 큰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 위험성을 그걸 알면서도 많은 친구들이 영화를 드라마 같은 걸 보기를 원한대요. 세상 밖을 알고 싶어하는 그 궁금증을 북한 정부가 총으로 억누르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내 탈북민 갈렙 조 씨도 VOA에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김 씨 가문에 대한 개인 숭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도자나 권력층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내용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사실에 근거한 다양한 내용을 보내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정보는 어디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모래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이 쌓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사람들이 외부 세계나 혹은 현 정권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조 씨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 침해를 국제사회가 더욱 부각시키고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자유 행사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탈북민 주일용 씨도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전단을 막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며 의도적인 억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내 북한인권운동가인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VOA에 북한 주민들의 미래와 자유를 위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지금 그 정보를 막는 이유가 북한 정권 자체가 세워진 것이 이제 거짓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또 북한 주민들이 바깥 정보를 받으면 언젠가는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을 막고 있는데요. 진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그분들이 노예 해방을 위한다면 정보는 막지 말고 정보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 박 대표는 어머니가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상인들과 장사를 했고 청진항을 통해 일본 물품을 접할 수 있었다며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시장 경제와 외부 정보가 탈북한 뒤 중국에서 지냈을 때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나 외부 세계에서나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의 산업 첩보 활동이 미국의 최대 장기 위협이라고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변화된 행동을 보이고 궁극적으로 법치에 기반해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7일 중국의 대미 불법적 불공정 첩보 행위가 미국의 경제 안보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greatest long-term threat to our nation's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to our economic vitality.
레이 국장은 이날 허드슨 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중국의 경제산업 분야의 간첩 행위와 방첩 활동이 미국의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정부 지적 재산의 최대 장기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능가하기 위해 사이버 침입, 내부자 이용 등 다양한 종류의 정교한 기술을 이용할 뿐 아니라 노골적인 물리적 절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대표적인 예로 지목하면서 법치와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패턴과 관행을 가진 연쇄적 지적 재산 절도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이 군사장비, 풍력 발전용 터빈, 쌀, 옥수수, 씨앗 등 모든 분야의 연구 결과물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급증한 중국의 산업 첩보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연계된 경제 분야에서의 간첩 행위가 지난 10년간 약 1300% 증가했다며 중국의 위험이 이보다 클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간첩 행위가 미국 기업과 경제 전체에 미칠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는 너무 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over the past decade, we've seen economic espionage cases with a link to China increase by approximately 1300%.
이외에도 중국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탈취, 미국 내 여론 조작, 뇌물 공갈 등을 통한 매우 정교하고 악의적인 대외 영향력 강화 작전, 미 정책 이반자들의 영향력 행사 등의 불법 행동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연방수사국이 이에 대응해 사법집행당국의 조치부터 정부 능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회사, 대학, 컴퓨터 네트워크, 아이디어와 혁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수사국이 중국의 불법 간첩 활동 대응에 있어 진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do that, we're using a broad set of techniques from our traditional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our intelligence capabilities.
레이 국장은 미국이 해외 파트너 협력국들의 도움으로 전 세계에서 산업 첩보원 등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중국이 첩보 활동에 사용하는 수단과 기술을 폭로하고 대중 위협과 미국 산업의 방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레이 국장은 미국이 대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것이 중국과의 사업 인적 교류 단절, 국제사회에서 중국과의 공존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형법과 국제 규범을 위반할 때 미 행정부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afraid of competition over business or ideas, but it's about the behavior. And the behavior is what has to change.
미국이 사업과 기술 아이디어를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경쟁 과정에서 중국의 행동이 변화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법치에 기반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 켬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53년 7월 8일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전함 4척이 1,000명 이상의 해군과 해병대원들을 태우고 도쿄만 입구 우라가 해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페리 제독은 일본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라는 밀라드 필모어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1853년 7월 8일 일본에 도착한 것입니다. 페리 제독이 거느리고 나타난 검은 증기선을 보고 일본인들은 경악합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증기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검은 증기선을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밀러드 필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는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호조약 체결 요구에 일본 정부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논란 끝에 일본은 페리 제독이 가져온 친서를 받게 됩니다. 페리 제독은 일본 측에 친서를 전하면서 내년에 다시 올 테니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페리 제독은 전함 8척을 끌고 다시 일본에 나타납니다. 기세에 눌린 일본은 마지못해 협상에 임하고 1854년 3월 31일 미국의 일본 항구 두 곳을 개방하고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는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됩니다. 강압에 의한 개방이었지만 이후 일본은 개혁파의 주도 아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메이지 왕이 상투를 자르면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됐고 서방에 대한 문호 개방이 촉진됐습니다. 1853년 7월 8일 일본에 출현한 미국 페리 제독의 군함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출발이었습니다. 1815년 7월 8일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루이 18세가 왕위에 복위합니다. 이로써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는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엘바 섬을 탈출해 황제 오른 때부터 같은 해인 1815년 7월 8일 루이 18세가 황제에 복위하기까지의 약 100일을 일컫습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영국과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루이 18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두 해 뒤인 1815년 3월 엘바 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파리로 돌아와 정권을 재탈환합니다. 이에 반발한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동맹군은 나폴레옹과 워털루에서 대전투를 벌입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고 루이 18세가 1815년 7월 8일 황제에 복위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